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골로 갔다. 그리고 지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주일은 연중 제20주일이지만 미사는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로 주일 미사와 함께 봉헌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미사 강론은 자연스럽게 뭐 성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이번 달 매일 미사 책의 표지가 다른 때하고는 좀 다르죠. 여태까지는 보통 미국에 있는 한인성당의 뭐 성당 건물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한인성당의 전례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 성당 안에 있는 성물을 보여주거나 미국 안에 세계를 했는데 이번 달 표지 사진의 성당은 미국에 있는 한인성당이 아니죠. 그래서 매일 미사책에 표지 사진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는 대로 그 위에 거는 이제 성화 이름이 되고 밑에가 이제 성당 이름이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로마에 있는 한 성당 입구의 위쪽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성당의 이름이 또 하나가 아니고 한 두 개 정도 되는데 구글 지도를 보게 되면 영어 이름도 있고 이탈리아어 이름도 있는데 두 가지 이름의 의미가 사실 좀 다릅니다. 영어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Church of Saint Alphonsus Maria de Liguori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알퐁소 성당, 성 알퐁소 성당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이태리의 이름은 Sanctuario Madonna del Perpetuo Soccorso라고 해서 영원한 도움의 성모 성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이름이죠. 알퐁소 성당과 영원한 도움의 성모 성당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성당의 정체성을 사실은 두 가지 이름이 사실 하나로 보여주는 건데요. 일단 리고리의 성 마리아 알퐁소 성당이라는 이름은 이 성당에 속해 있는 수도회를 보여줍니다. 이 성당은 구속주회의 성당입니다. 구속주회는 정식 명칭으로는 지극히 거룩하신 구세주회라고 해서 선교 수도원인데 1732년 이탈리아 남부에서 알퐁소 성인이 알퐁소 마리아 대 리구오리가 설립한 가톨릭 수도입니다. 공교롭게도 알퐁소 성인의 축일이 바로 이번 달이었습니다. 8월 1일이었고 우리 본당 입구 한쪽에 모셔져 있는 그 반의 성모님 그 로비에 계시잖아요. 그 주위에 네 가지 성인 그림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이 알퐁소 성인입니다. 그 그림들 4점 모두 우리 본당 교우분들이 그리셨죠. 여튼 이 수도의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장 버림받은 이들에게 풍성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한답니다. 왜 성인이 구속주회를 세웠을까요? 알퐁소 성인은 원래 아주 잘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제가 된 뒤에 이 남부의 나폴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산골 마을들을 방문하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사제를 한 번도 못 만나지 못한 경우도 많았고 신앙교육을 받을 기회도 거의 없었고 또 성사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흔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뭐 도시에서는 풍요로운 사목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가난한 농민과 목동들은 사실상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알퐁소는 이들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 수도회를 창설한 겁니다. 그래서 구속주의 핵심은 풍성한 구원입니다. 모두한테 넘어가는 이 문구는 시편 130편 7절에서 왔는데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성한 구원이 있다라는 말마디에서 온 이름입니다. 구속주의 회원들은 예수님의 구원이 소수의 뭐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위한 게 아니라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절망에 빠진 모든 사람, 교회에서 멀어진 그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선교수도입니다. 알퐁소 성인은 특히 설교와 고해 성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당시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도덕신학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그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는 고해 사제와 도덕신학자의 수호 성인으로 공경받습니다. 이 부분은 알퐁소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는 가톨릭 도덕신학의 방향 자체를 바꾼 인물로 평가됩니다. 나중에 사실 바티칸 2차 바티칸 공의회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인의 삶을 더 잘 이해하려면 그 시대 분위기를 알 필요가 있는데 17, 18세기 교회는 엄격주의가 퍼져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에는 얀세니즘이라는 사상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얀세니즘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인간은 원죄 때문에 너무나도 타락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구원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가능한 죄를 피하기 위해서 매우 엄격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만 들어도 어렵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경건해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많은 신자들에게 두려움의 신앙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혹시 내가 이 죄를 제대로 고백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할까? 영성체를 했다가 오히려 그게 죄를 짓는 게 아닐까라고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몇 년씩 영성체를 미루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고해 성사도 매우 엄격했습니다. 당시 어떤 고해 사제들은 그러니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사제경을 외워주지도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회개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사제를 미루기도 하고 다음에 와라고도 하기도 하고 보석을 매우 무겁게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은 나를 용서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에 빠졌다는 거죠. 알퐁소 성인은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 라고 본 겁니다. 알퐁소는 수천 명의 교회를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두려움이 아니라 더 큰 희망이다 라고요. 그렇다고 죄를 또 가볍게 본 것은 아닙니다. 여기가 중요한 점인데요. 알퐁소는 결코 괜찮아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보다 하느님의 자비가 더 크다고 믿은 겁니다. 그는 도덕신학에서 항상 두 가지를 함께 붙잡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와 자비입니다. 그는 이 둘 중 하나를 희생하지 않고 둘 모두를 함께 가려고 합니다. 당시에는 엄격주의 입장과 이 세속주의 입장이 대립을 했는데 알퐁소는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본 거죠. 즉 무조건 엄격하게만 해석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느슨하게 해석한 것 모두를 경계했습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은 오늘날 가톨릭 도덕신학이 여전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사가들은 성 알퐁소의 업적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는 엄격주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복음의 자비 안에서 법과 양심이 조화를 이루는 길을 제시했다라고요. 이것이 그가 오늘날까지 도덕신학의 거장으로 존경받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알퐁소는 고해 사제들에게 특히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고해소에서는 판사이기 전에 아버지가 되어라.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지 쫓아내려 온 것이 아니다 라고요. 그래서 그는 고해 사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죄인을 낙심시키는 게 아니라 회개의 길로 이끌고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게 되는 그 기쁨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 점은 오늘날에도 고해 성사의 중요한 원칙으로 이어지고 있죠. 최근 교회에서도 성 알퐁소 사상은 다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021년 성 알퐁소 선종 150주년을 기념하는 교서에서 알퐁소의 도덕신학이 율법주의와 엄격주의를 넘어서 복음의 자비를 드러낸 모범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교황님은 특히 알퐁소가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균형을 보여주었다라고 강조합니다. 흥미롭게도 알퐁소의 윤리신학과 성모신심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무서운 재판관으로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자비로운 아버지로 만나도록 이끌고자 했고요. 그리고 성모님을 바로 그 자비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중개자, 어머니로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매일 미사의 사진으로 돌아오면 그 성당의 입구 위쪽에 사진에 성모님이죠. 그 사진이 모자이크로 모사되어 붙어 있습니다. 이 그림 제목은 한구한도움의 성모 성화라고 하는데 입구에는 그 그림을 모사한 모자이크가 그렇게 붙어 있고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제대 중앙에 감실 바로 위에 그 진품 성화가 이코나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와 구속주의 영성 그리고 구속주의 창시자 알퐁소의 영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한구한도움의 성모 성화는 원래 구속주의가 만든 성화가 아니고 이 성화는 15세기형 비잔틴 양식, 동방교회 양식으로 그려진 겁니다. 그쪽에서 만들어진 거죠. 전승에 따르면 지중해의 크레타 섬에 있던 이 성화를 한 상인이 로마로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당시 크레타는 베네치아 공국의 지배를 받고는 있었지만 오스만 제국, 이슬람 세력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인은 성화를 안전하게 보존하려고 로마로 옮겨온 겁니다. 그 성화는 로마의 성 마테오 성당에 모셔졌고 수많은 신자들이 찾아와서 기도하면서 여러 은총을 체험했다라고 합니다. 18세기 말에 나폴레옹이 일으킨 전쟁으로 로마의 많은 성당이 파괴가 되었고 성 마테오 성당도 폐허가 되었고요. 성화는 다행히도 다른 성당으로 옮겨져서 거의 잊혀진 채 보관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일반 신자들은 그 존재조차 알지를 못했는데 그러다가 19세기 중반에 구속주회가 로마의 에스퀼린 언덕의 새로운 수도원과 성당을 짓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장소가 바로 옛 성 마테오 성당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구속주 회원들은 이 지역에 예전에 유명한 성모 성화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듣게 되었고 그 성화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화가 당시 산타 마리아 인 보스테룰라 성당이 모셔져 있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성당이 아우구스티노회 소속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구속주회가 다짜고짜 우리가 갖고 갈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당의 중요한 성물이나 성화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교회 공적 재산입니다. 따라서 어느 수도에서 다른 수도로 옮기거나 중요한 성당으로 이전하거나 할 때는 교회의 권위 있는 결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교황 비오 9세에게 올라갑니다. 구속주회가 얘기했겠죠. 비오 9세는 매우 흥미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이 성화는 원래 성 마테오 성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경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구속주회가 바로 그 자리 근처에 성교를 하고 성당을 세웠으니 그들에게 맡기자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우구스툰의 수도자들도 배려는 하는데 그래서 원본은 구속주에 맡기고 대신 아우구스툰에는 정교한 복제품을 제작해서 봉헌하도록 합니다. 사실 뺏긴 거죠. 그래서 여튼 그렇게 해결을 하십니다. 성화를 전달하면서 비오 9세는 구속주 회원들에게 온 세상이 이 성모님을 알게 하시오라고 당부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잘 보관하세요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성화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를 만나게 하시오라는 성교 사명인 거죠. 1866년 성화는 공식적으로 구속주에 전달되게 되고 오늘날까지 로마의 산타 알퐁소 성당에 잘 모셔져 있습니다. 왜 이 성화와 교황님 보기에도 구속주와 잘 어울렸을까요? 우연이라기보다 영성의 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퐁소 성인은 평생 하느님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성모님은 바로 그 죄인들의 피난처이시다. 절망하지 말고 성모님을 통해서 언제든 하느님께 돌아오라라고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한구한도움의 성모님 역시 바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모님은 단순히 예수님을 안고 있는 어머니가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베푸시는 어머니로 표현이 되는 성화입니다. 그래서 구속주의 성교정신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 구속주회가 대학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대학이 바로 윤리신학전문대학 알퐁시언입니다. 성 알퐁소 성인 때문에 교황청이 이 구속주의 이 대학을 맡긴 겁니다. 여기가 바로 제가 로마에서 공부했던 대학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도움의 성모라는 이름은 제 경험과도 관련이 큰데요. 제가 로마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어떤 전공을 해야 될지 아직 정하지 못하고 보통은 주교님이 정해주는데 저는 저보고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초창기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하루였는데 기숙사에서 마냥 하루 종일 있는 게 힘들어서 로마 시내로 혼자서 도보 순례를 나섰습니다. 로마는 나가기만 하면 5만 대가 성지다 보니까 로마 시내를 다니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순례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테르미니 역에 내려서 정처 없이 조금씩 걷다가 바로 이 성당, 영원한 도움의 성모 성당에 어딘지도 모르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음악을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걷고 있었는데 그 이어폰이 뭐 좀 유치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당시로는 최신형 한국 제품, 제일 비싼 거였습니다. 제 동생이 회사에서 받은 선물인데 로마 간다고 불쌍하다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이어폰을 성당에서 기도한다고 잠시 앉아있으면서 빼가지고 옆에 내려뒀는데 나오면서 그걸 깜빡하고 나왔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다른 성당들도 들렀다가 하다가 갑자기 아, 그 이어폰을, 당시 최신형 이어폰을 성당에 두고 온 게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이미 몇 시간이 흐른 뒤고 로마에서 물건을 어디 두고 왔는데 그 물건이 거기에 그대로 있다는 거는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도시였기 때문에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혹신하면서 그 성당으로 다시 갔는데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어폰이 그 자리 그대로 얌전하게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학교를 알퐁시아눔으로 정하고 전공이 윤리신학이 되고 나서 학교에 가게 되면서 그렇게 입학하고 난 후에야 알퐁시아눔의 수속수도의 성당이 바로 그 성당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도 섭리가 이어지는구나 하고 혼자서 감탄하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튼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의 도움으로 이어폰도 찾고 심지어 그 성당이 속해 있는 학교로 입학까지 하게 되었으니 대단한 인연이다 라고 생각했던 뭐 기억이 납니다. 여튼 그래서 오늘 성모 승천 대축일 강론의 주제는 다시금 자비가 됩니다. 알퐁스 성인의 성모 신심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과 그 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다음 달 9월 첫 번째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때마저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